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6장 봅니다. 지금 에스라 6장을 저희가 보았는데요. 에스라서는 이렇게 전후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반부를 1장부터 6장까지를 볼 수 있고 또 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를 이렇게 후반부로 볼 수 있어요. 그럼 기준이 뭐냐면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이 다 완성될 때까지가 지금 에스라서의 전반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스라서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여섯 번 시간을 가지고 보았는데 1장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1자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스스로 어떤 돌아올 힘도 없었고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있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조서를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2장에서는 그 조서의 명령을 받고 돌아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집안을 쭉 소개를 해줬어요.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 중에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약 200만 명 정도였었는데 그 조서를 받고 우리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돌아가서 예배드리겠다, 돌아가서 제사드리겠다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한 4만 명 넘는, 한 약 25% 정도 되는 사람만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 사람들의 집안과 족보를 2장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열거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3장에 가서는 제사를 회복하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고 그 제사 드리고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그 3장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 연세가 많이 드셨던 분들 옛날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분들은 참 통곡했다, 젊은이들은 기뻐했다, 이런 두 가지 상반되는 모습들. 우리 민족이 원래는 이런 민족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이 있었을까,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가슴 아픈 눈물, 그러나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앞에 눈물, 아마 이런 것이 교차가 됐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게 3장에서 나오죠. 그리고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고 뭐가 잘 될 것 같은데 갑자기 방해가 생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같이 참여하자, 건축 같이 하겠다. 그때 유대인들이 거절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해가 끊임없이 일고 거짓 투서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약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방해가 있었어도 그거를 뚫고 해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돌아왔는지, 돌아와서 뭘 해야 되는지 일깨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지를 주시죠.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다라고 에스라서에 되어 있고 학계에서 우리가 1장을 보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돌아와서 살았는지 그걸 책망하는 내용들이 있죠. 너희가 이곳에 돌아와서 하나님 전을 건축하다 말고 너희들 사는 일에 급급했다. 너희들 먹고 살고 너희들 집 짓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전은 기초만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런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는 장면이 4장에서 나와요. 그렇게 4장에서 그렇게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당시 이게 식민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 땅을 관할했던 총독이 와서 너희들이 도대체 누군데 지금 이 성전을 뭘 짓는 거며 왜 짓는 거며 도대체 뭐 하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죠. 그 당시 정세가 이 고레스 2세에서 왕이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왕권이 흔들흔들하고 안정적이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그 다리오 때 다리오 왕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여기저기서 뭐 반란, 구테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일어날 때 이 총독으로 있는 사람이니까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뭔 일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이제 알아보면서 중단을 시키죠. 중단을 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왜 지금 성전을 건축하는지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5장 그 뒷부분에 보면 아주 정직하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포로로 잡혀가서 있었던 중에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우리가 고향 땅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고 우리가 그 일을 하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맞는지 아닌지 그 다시 본국에 편지를 보내든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고 이 일의 내막을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총독이 이제 왕에게 그 일을 물어보고 그리고 오늘 6장에서 다리오 왕이 그 일을 알아보고 다시 조서를 내리는 내용이 이 6장에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알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 고레스 때 한 두루마리를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 보니까 고레스 왕에게 왕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쭉 명령했던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와 같은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일반 은총의 영역, 일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다리오에게도 그 같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막을 수도 있잖아요, 왕이. 그런데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고 이 일을 막는 사람들은 그 들보를 빼고 거기다 죽는다 막 이런 무서운 얘기까지 하고 다 도와주고 그쪽 지방에서 걷는 세금으로는 도와줘라 막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전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드디어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 때까지를 한번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렇게 한번 보세요. 586년에 유대가 멸망당하죠. 솔로몬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538년에 고레스 때 포로가 귀환되고요. 그리고 537년에 성전 이 기초를 놓는 일이 시작이 되는데 다시 중단이 되고 그래서 성전 공사가 재개되는 게 521년이에요. 그리고 516년에 비로소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기간을 몇 년이라 그래요? 우리가 70년 그래요. 70년. 근데 그 70년의 시작과 끝이 뭐라고요? 성전 파괴, 성전 완공. 의미 있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서 왜 이 숫자를 70년이라 그랬을 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를 기점으로 이스라엘이 포로 기간이었다 그러는가? 이런 사관을 갖고 있는 게 신관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임하고 있고 그 백성들은 어떤 역사적 시각을 갖고 살고 역사의 기점을 잡고 사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는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여호와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살아있는 거고 예배하지 못하면 죽어있는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못했던 그 기간을 포로 기간이고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져서 그때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했던 일이 성전이 완공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성전 봉헌식. 근데 이 규모가 보면 솔로몬 때랑은 이제 비교가 안 되죠. 볼 때 보면 수소가 100마리고 수양이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참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을 피력하고는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참 그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뭐 아버지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 했던 사역이었지만 못하고 다 준비해놓고 솔로몬 때 됐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잘 알았죠. 그리고 솔로몬이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해요. 보면 소를 2만 2천 마리인가를 잡고 양을 12만 마리를 잡아서 정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그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 건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그 성전 가운데 임하죠. 그 역대하에 보면 그 장면이 아주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기서 제사를 드리면서 살면서 혹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기근이 일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메뚜기가 소산을 다 갉아먹었을 때, 전염병이 있었을 때, 어떠한 종류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전에서 너희가 내 앞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래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 이게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 성전 건축 이후에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약속에 응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이 다시금 에스라서에서 수르바벨과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포로 이후에 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지내냐 하면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다. 이 속죄제를. 여러분 이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죄인입니다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범죄한 것에 대한 결과가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가 머물렀었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이 제사로 언약을 맺었었는데 이 언약 관계가 파기되었었습니다.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죄를 위하여서 속죄 제사를 지내는 것. 즉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죄제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제사장 분반대로 예사람들을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속죄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게 뭐예요?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지키는 달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에스라서는 이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제일 처음에 언제 있었던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있었죠. 출애굽 이후에. 애굽에서 있다가 포로로 있다가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구원을 입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갱신이 되고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인 절기인 유월절 지키는 일들을 배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구원받고 나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절기 지키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훈련들을 하는 시간들을 갖죠. 지금 다시금 제2의 유월절이 회복되어지는 그림 같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늘 했어야 되는데 사실 자주 나타나지 않아요. 언제들 나타나냐면 그래도 역사 속에 위대했던 왕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에서 돌아오는 국가적인 회개운동이 있고 종교개혁운동이 있을 때 있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 있었고 요시야 때 있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때 보면 우상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유월절과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입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맺은 백성입니다. 이것이 갱신이 될 때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킬 줄 알았어요. 유월절 정신이 살아나 있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 있었던 시기였거든요. 지금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 회복된 공동체의 아름다운 절정에 이르는 모습이 뭐로 회복으로 나타나냐면 이 유월절의 회복이었습니다. 유월절의 회복. 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어요. 즉 죽음의 사자가 임할 때 죽음의 사자가 이 양 피를 바른 집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유월절 패스오버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구원을 입은 그 은혜 그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죠. 그 유월절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쭉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즐겁게 하시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보면 아까 14절에도 형통한지라 성전을 마지막 피력할 때 그리고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이러면서 그 마음을 즐겁게 하시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되길 원하시는 줄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그 마음이 즐겁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를 잊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평안하고 즐겁게 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세 가지가 큰 거예요. 성전, 그리고 성전 제사, 유월절. 이 세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주 핵심 요소였어요. 이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떤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 구원의 감격.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기본 이렇게 주춧돌을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와 신앙의 고백들이 이렇게 탄탄하게 기초를 놓고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들을 쌓아갈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거를 정확하게 지금 짚어주시고 유대인들이 그걸 정확하게 깨닫고 와서 성전 건축하고 제사 지내고 유월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구약에 쭉 하면서 무엇을 자꾸 기대하게 되는 거냐 하면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면서 반복적인 제사를 지내요. 근데 그 구약의 제사가 반복적으로 되면서도 늘 제사를 지내면서도 무엇을 깨닫냐 하면 이 제사가 온전하지 않은 것을 깨닫겠죠. 누가 저 죄졌어요 그러고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 잡았어요. 그 잡으면서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거 가르쳐주는 거예요. 죄짐은 죽는 거다. 그리고 전가 안수해서 그 죄를 전가하고 잡아서 피를 받아서 단에다 뿌리고 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함을 받아서 갈 때 그 뒷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영원한 의인이야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아유 또 언제 양 가지고 올까 이 생각을 하겠어요? 후자죠. 우리가 참회 기도를 매주 해요. 참회 기도를 매주 하면서 다음 주에는 참회 기도를 절대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해요 못해요? 우리 못해요. 그래도 우리가 참회 기도하는 것과 구약의 제사는 본질적으로는 다른 내용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인간의 연약함이고 제사의 한계예요. 구약 제도의 한계예요.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그것이 신앙의 중심이고 기초고 여기서 살아야 돼라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 제사가 이렇게 드려지고 계속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제사장들도 깨닫고 백성들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로는 한계가 있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이 반복적인 제사로는 한계가 있어. 결국은 이 제사 제도가 계속되면서 무엇을 누구를 기다리게 돼요? 이 제사가 반복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서 10장에서는 그 율법과 구약의 그림자적인 모형이 실체가 돼서 예수님의 제사가 오셔서 그걸 완성했다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사가 반복되지 않았다면 제사가 계속 드려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 희생적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면서 아, 이 제사의 의미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셨던 사건이 이거였구나라고 알게 됐을 때 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떤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신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서 복음서를 보면서 구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다시 사도행전, 로마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곳에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에서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그림자였고 예고편이었다면 신약은 실체가 돼서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바울 서신서들은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과 서신서가 하나로서 연결이 되면서 완성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성전 건축의 완성을 에스라서에서는 역사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지금 제사와 유월절이 어떻게 또 그 다음에 이어지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매일 성경 하셨던 분들은 히브리서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뭔지를 아실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을 보시면 9장 23절에서 25절을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은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에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내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오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모을 뿐이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렇죠. 제사가 단번에 완전하게 됐다 온전하게 됐으면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로 온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구약에서는. 그러나 이 제사는 해마다 죄를 뭐하게 해요?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근본적으로 죄를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해주고 죄의 싹시 사망이다라는 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뒤로 넘어가서 보시면 구절을 보세요.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번째 것이 뭐예요? 율법이었어요. 제사 제도였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죠.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떡함을 얻었다? 거룩함을 얻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여러분 참 히브리서의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구약에 대한 모든 것, 신약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그런 참고서와 같은 내용. 구약의 불완전성,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 제사장들은 서서 같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리고 또 반복해서 드리고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아무리 성전을 건축하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그래도 그들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자 모형이었던 것에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어요.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랬는데 그 죽으심은 뭐냐? 그럼 그건 불완전해서 또 죽어야 되고 또 제사를 같은 게 드려야 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그는 단번에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그분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안 계셔도 되는 거예요. 어디 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셨어요.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멘하고 믿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들이 늘 이루어지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분적 변화는 이미 끝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구약 제사의 불완전성.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받은 사람으로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또 하나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성탄절은 두 가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 이 땅에 오신 정말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를 아직도 거부하고 믿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움. 이 두 가지 마음을 우리들이 늘 갖고 그리고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감사와 안타까운 마음. 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에요. 늘 감사만 하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늘 곤고한 것만도 아니고요. 그래서 감사와 아쉬움, 안타까움 이 두 가지 마음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은 그 두 가지 마음을 잘 갖고 이 성탄의 절기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늘 즐겁기만 하면 안 되고요. 그 즐거움 속에 우리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되고 우리 김병수 쌤이 기도한 것처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왜 보게 하셨는지 왜 예배당을 짓게 하셨는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부담감들 전 그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도 잘 감당하면서 우리 모두 살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주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과 깊은 교제들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평안하고 참 기쁘고 내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한없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내시고 또 하나님 내가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잘 겸하여 우리 영혼 가운데 잘 소유하고 지내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을 드립니다.